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감시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대양주를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호드 시즈니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이 일으킨 전환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잠들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전환의 내용에 대해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지식 정보를 절취하고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1대1로 참가 국가들을 비제 빠뜨려 영향력 아래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런 상황을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이날 폼페오 장관과 함께 호주 측과 장관급 회담을 진행한 뒤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어느 한 나라가 인도태평양을 지배할 수 없고 지배해서도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히고 중국의 침략과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또 다른 외국 유조선을 나포해 억류하고 있다고 어제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러호를 억류한 지 2주일여 만이고 전날 파나마 선적 유조선 리아오를 나포한 것을 포함해 근래 세 번째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과 반관영 파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날 파시섬 인근에서 70만 리터 연료를 운송하던 외국 유조선을 나포한 뒤 승조원 7명과 함께 억류하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소속 라마단 지라히 장군은 이 유조선이 다른 배에서 원유를 옮겨 실어 중동 해역의 아랍 국가들에 운반한 불법 환적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포된 유조선의 선적과 승조원들의 국적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유조선과 민간 상선들을 호위할 국제연합체에 관련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시드니에서 호주 측과 장관급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요한 경제 물동량이 중동 해역을 오가고 있다고 밝히고 연합체 구성 성사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 경제를 실현해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평화 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 경제에 대해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갖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한국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 통상 마찰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결코 한국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한국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달러당 환율이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후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는 달러 대비 7.0304위안에서 7.0807위안선에 거래됐습니다.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위안화의 환율이 오른 것은 그만큼 돈 가치가 낮아졌다는 뜻으로 중국 당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오늘 관련 성명을 내고 달러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선 것은 시장의 수급과 국제 환율 시장의 파동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 파동의 원인에 대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조치 그리고 추가 관세 예고 등의 영향이라면서 미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서 오늘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가까이 왔다며 경고성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람 장관은 오늘 주요 정부부처 책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생중계된 담화에서 시위대가 중국 국기를 바다에 던지는 등 일국양제를 위협하는 행동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홍콩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총파업에 대해 700만 홍콩 시민의 삶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파업 가담자들이 속히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어릴 적 만화 영화 나라라 슈퍼보드를 보면 손오공이 슈퍼보드를 타고 하늘을 맘껏 날아오르죠. 아마 미래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발명가이자 전직 제트스키 챔피언인 프랭키 자파타 씨가 만화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1인용 비행장치인 플라잉보드 에어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넌 건데요. 자파타 씨는 지난달 25일 해협 횡단에 첫 번째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당시 연료를 보충하던 중 바다로 추락했었죠. 이번엔 급유 선박과 플랫폼을 큰 걸로 바꿔서 안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칼레 근처 해변에서 출발해 22분 동안 최고 시속 190km로 35km 거리를 비행한 끝에 영국 땅에 착륙한 자파타 씨는 9살 아들에게 휴대전화로 아빠가 성공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응원해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파타 씨는 앞으로 플라잉보드의 성능과 연료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이미 자파타 씨에게 14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플라잉보드 기술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24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5도, 신의주는 23도에서 3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5도에서 35도, 함흥 23도에서 31도, 청진 지역은 22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날이 올 거예요. 자유로운 사랑에서 태어난 용기가 사슬을 끊어버리는 날. 오랜 세월 억눌려온 꿈들이 활짝 피어날 거예요. 노래하는 A Time for Us 들어보시죠.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when chains are torn by courage born of a love that's free. A time when dreams so long denied can flourish as we unveil the love we now must hide. A time for us at last to see a life worthwhile for you and me, and with our love through tears and thorns we will endure as we pass surely through every storm.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a new world, a world of shining hope for you and me. A time.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a ne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9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에는 총파업이 벌어져서 전국이 마비됐습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11년 만에 처음 심리적인 안정선인 7위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2일자로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서 공식 탈퇴한 데 이어서 러시아도 조약 종료로 선언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군요.
네,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9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말에 벌이던 시위는 최근 몇 주 전부터는 주중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5일에는 총파업이 벌어지면서 전국이 마비됐습니다.
그동안은 시위자들이 가두 시위를 벌이거나 지하철의 운행을 방해하는 정도였는데요.
네.
이번에는 파업에 들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5일 파업에는 금융인, 공무원, 버스기사, 공항 직원 등 각계 종사자들이 참여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전날 약 20개 분야 14만 명 이상이 참여할 걸로 추산했지만 이날 50만 명 이상 동참한 걸로 주최 측은 보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홍콩 거리를 점거하고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을 막고 홍콩 도심 일대가 대혼잡을 빚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면 항공편을 이용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사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항공 관제사들도 대거 병가를 내는 바람에 홍콩 국제공항의 활주로 두 곳 중에 한 곳만 운영됐는데요. CNN은 적어도 1,200명의 항공 종사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콩이 워낙 관광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용객이 많은데요. 지난해만 해도 7,300만 명이 홍콩 국제공항을 이용한 국제항공의 요충지입니다. 시위대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며 반발하는 시민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항공편이 취소된 한 시민은 홍콩이 가라앉고 있다면서 정부와 시위대는 이제 싸움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말에도 시위가 격렬했다고요?
네, 3일과 4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시위대는 홍콩 시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 화염병과 벽돌 등을 던지면서 맞섰고요.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홍콩 경찰은 약 20명의 시위자들을 체포했는데요.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과 필리핀 국적자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지난 6월 9일 이래 지금까지 총 42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위자들이 중국 국기를 바다에 버리는 사건도 발생했네요.
네, 검은 옷과 검은 마스크 차림을 한 시위자 4명이 이 홍콩 부두 국기 개양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내린 뒤에 바다에 던졌습니다. 시위대는 또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주권 반환을 기념해 선물한 골든 보히니아 동상도 훼손했는데요. 장점인 전 중국 국가주석 친필이 새겨진 이 동상에 스프레이로 홍콩을 해방하자, 하늘은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에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중국 국방부는 중국의 국방 정책을 담은 국방 백서를 발간하면서 최근의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 인민해방군의 투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4일 담화를 발표하고 중국의 국기를 훼손하는 건 국가와 민족의 존엄을 침해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일국양제, 일국가, 이체제 원칙을 훼손한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홍콩 주재 중국 대표부 앞에 있던 중국 국가휘장이 훼손된 일도 있었다고요.
네, 시위대가 지난달 20일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건물 앞에 있던 국가휘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고 날개란을 던졌습니다. 시위대는 또 연락판공실 청사를 둘러싼 벽에 스프레이로 반중국 구호와 욕설을 써놓기도 했는데요. 현재 건물 앞에는 또 다른 시위에 대비해서 물대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캐리람 행정장관은 2주 만에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과 시위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람 장관은 총파업에 대해서 700만 홍콩인의 삶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파업 가담자들이 속히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위대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람 장관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람 장관은 지금의 시위 사태는 홍콩의 번영과 안보를 위협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나 자신이나 다른 동료들의 사퇴가 좋은 해결책을 줄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앞으로 또 다른 강경 대응도 예고했군요.
네, 람 장관은 시위대가 중국 국기를 바다에 던지는 등 일국 양제를 위협하는 행동마저 서슴지 않다고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홍콩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또 다른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인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더 떨어졌군요.
네, 미국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5일 7위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안화는 5일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달러 대비 7위안대에 거래됐는데요. 위안화의 가치가 7위안대로 떨어진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중국 상품의 수출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성도 커지긴 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그동안 위안화의 가치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즉,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대미 수출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예상됨에 따라서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재개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추가 관세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어치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부과한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분까지 합쳐서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물리는 셈이 됩니다. 현재 중국은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맞복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군요.
네, 양국의 고위급 협상단이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두 달여 만에 처음 대면 접촉을 갖고 협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한 걸로 관측됐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추가 관세를 발표하면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거의 합의 막바지에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비판하고 있죠.
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두와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5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뒤에 나온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신호를 보낸 거라며 반격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1980년대 말 당시 소련과 체결했던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에서 공식 탈퇴했군요.
네, 미국 정부가 2일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이 INF는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양국 간의 군축 조약인데요. 미소 냉전이 한창일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백악관에서 서명하는 모습은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INF는 3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과 소련 양국이 사거리 500에서 5,500km에 달하는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을 실험하고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걸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또 그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새로 개발하거나 생산, 배치하지 않는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INF에서 탈퇴를 결정한 겁니까?
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최근 수년간 러시아가 개발한 신형 순항미사일인 9M729가 이 INF에 저축된다면서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이 서방에서는 SSC-8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인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500km 미만이라면서 INF를 위반한 일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실 미국은 INF 탈퇴를 이미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월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러시아가 INF를 준수하지 않으면 6개월 후에 조약 이행을 중단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자 러시아 역시 INF 탈퇴를 위협하면서 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사회 군축 통제의 중요한 축인 INF를 파기하고 국제 안보를 훼손한다며 비난해왔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6개월 만에 공식 탈퇴를 선언한 거군요.
네, 폼페오 장관은 2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은 러시아의 불이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수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조약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대신에 이에 위배되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 외무부는 2일 공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주도로 이제 INF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미국이 INF 탈퇴를 원해서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NF는 그동안 냉전 완화의 상징으로도 여겨졌는데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 지도자들은 INF가 사실상 사장되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INF의 종식으로 유럽의 안보가 길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INF는 유럽의 안정과 냉전 종식을 도운 획기적인 합의라면서 조약이 폐기되면 전 세계가 핵 전쟁을 막는 소중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에서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29명이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가운데 텍사스주 사건을 국내 테러 사건으로 간주했습니다. 최근 잇단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새 일자리 16만 4천 개가 추가됐고 실업률은 3.7%를 유지했는데요. 새 일자리 보고서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는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다른 해보다 적었다는 소식 바로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주말 동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3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20명이 숨진 데 이어서 이 4일 새벽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선 총기 난사로 9명이 숨졌습니다. 불과 24시간 안에 2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난 건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엘파소 사건부터 알아볼까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 현지 시각으로 3일 오전 10시경 공격형 소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대형 소매점 월마트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당시 상점에는 개학을 앞두고 자녀와 함께 학용품 구입에 나선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었는데요. 20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검거됐습니까?
마침 월마트 밖에 있던 경찰이 즉각 대응했는데요. 경찰이 출동하자 범인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은 20대 백인 청년 패트릭 크루시어스 씨로 인선이 밝혀졌는데요. 엘파소에서 1,000km가량 떨어진 댈러스시 교회 주민이라고 합니다. 이 범인이 언제 엘파소로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범행 동기는 알려졌습니까?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8chan에 이 게시판에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경찰은 이 엘파소 총격 사건의 범인이 바로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글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네 쪽짜리 성명에는 이번 공격이 히스패닉, 이 중남미계가 텍사스주를 침략하는 데 대한 대응이란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침략으로 인해 문화와 인종이 교체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51명이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을 지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당국은 범인에게 가중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유죄로 판명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아직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사망자들 가운데 멕시코인이 6명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엘파소는 국경도시로 중남미계가 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일어난 사건 한번 살펴보죠.
예, 엘파소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전해졌는데요. 4일 새벽 데이턴 시내 술집과 식당이 밀집해 있는 오리건 지구에서 방탄복 차림에 무장을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숨졌습니다.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즉각 대응해 범인을 사상했는데요. 뭐 경찰의 대응이 늦었더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인종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사망자 9명 가운데 6명이 흑인이어서 인종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첫 총성이 들렸을 때부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사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30초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범인이 흑인을 특정해 총을 쏴기보다는 무작위로 총을 난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더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자들 가운데 근데 또 범인의 여동생이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범인의 신원이나 그동안 행적에 관해서 알려진 게 있나요?
예, 오하이오 총격 사건의 범인은 올해 24살인 백인 남성 코너 베츠 씨로 밝혀졌는데요. 데이턴 지역 2년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범인의 평소 품행에 대해선 좀 엇갈리는 증언이 나오는데요. 일부 동창생은 범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격 대상과 성폭행 대상을 적어놨다가 적발돼 정학을 받은 일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범인과 함께 일한 직원은 친절한 사람이었다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길로이에서 음식 축제가 벌어지는 가운데 무장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예초에 범인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부검 결과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일어난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에 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엘파소와 데이턴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닷새 동안 전국 관공서 건물에 조기를 기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엘파소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 강화 문제가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e've done actually a lot, but perhaps more has to be done.
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총기 규제와 관련해 사실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5일에는 트위터에 엘파소와 데이턴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게 해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이민개혁에 연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오전 중에 이번 사건에 대한 따른 이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한 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예, 범프스탁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범프스탁은 플라스틱으로 된 부품인데요. 이 반자동 소총에 부착하면 총알이 빠르게 발사되는 이 자동 연사 효과를 냅니다. 이 법무부는 지난해 말에 범프스탁 소유와 판매 등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하고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다른 정치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중호범죄가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은 4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포와 증오, 편견을 부추긴다며 이번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인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침략자들이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He's spoken about immigrants as being invaders. He's given
예, 카스트로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가 점점 심해질 수 있는 면허증을 내준 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베토 오러크 전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백인 우월주의자로 규정하면서 미국 내 인종차별을 부추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옹호에 나섰는데요. 멀베이니 대행은 4일 A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 사건에 연결시키는 건 터무니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his was a sick person. The person in Dayton was a sick person. No politician is to blame for.
네, 멀베이니 대행은 오하이오 총격 사건의 범인을 지목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었어야 했다며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사건의 범인들을 가리켜서 정신질환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큰 진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2조로 총기 소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지지하는 공화당은 지나친 총기 규제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신원조회 강화 법안을 상원에서도 통과시킬 것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 고용시장 통계 살펴보겠습니다. 7월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군요.
예,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은 2일 지난 7월 미국 실업률이 3.7%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새 일자리는 16만 4천 개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어땠습니까?
예,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3.6%로 조금 더 내려가고 일자리는 16만 5천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전망이 조금 못 미친 건데요. 지난 7월 미국 내 실업자 수는 610만 명으로 전달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지난 6월의 실업자 수는 600만 명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 6월보다는 못한 성적이지만 전문가들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 실업률은 거의 5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평균 14만 1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평균은 22만 3천 개였는데요. 일자리 증가가 지난해 수준에 못 미치는 건 이미 직장이 있는 미국인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매달 약 10만 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긴다면 고용시장이 인구 증가와 보조를 맞추고 실업률을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부문은 어느 부문입니까?
예,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었는데요. 특히 전문 기술 서비스 업종과 보건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전문 기술 서비스 부분에선 일자리 3만 3천 개가 생겼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약 30만 개에 달하는 새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이 보건 부문은 3만 개를 추가했고요. 사회보조, 금융 분야에서도 각각 2만 개와 1만 8천 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최근 미국 제조업계가 많이 부진한데요. 제조업 분야 고용 통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 7월에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1만 6천 개 새 일자리가 생겼는데 대부분 운송 분야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계가 정리해고를 단행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광산업과 소매업 부문 수치는 좋지가 않은데요. 광산업계 일자리는 5천 개가 줄었고 소매 부문 역시 6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임금 상승률이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시간당 임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월 민간 비농업 부문 시간당 임금은 27달러 9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8센트, 그러니까 0.3%가 오른 겁니다. 이로써 미국 내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1년 동안 3.2% 상승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새 통계가 나올 때마다 이전 수치를 조금씩 조정하곤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난 5월과 6월의 일자리 추가 수가 좀 하향 조정됐습니다. 5월은 7만 2천 개에서 6만 2천 개로 만 개가 줄었고요. 6월은 22만 4천 개에서 19만 3천 개로 3만 개 이상 줄었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내년에 경제가 후퇴할지 모른다, 이런 비판적인, 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7월 31일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건 지난 2008년 12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고용 시장이 탄탄하고 경기 확장도 지속적으로 예상되지만 이 세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옛 방식을 버려야 할 때가 왔나 봐. 한 사람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노래하는 브래들리 쿠퍼의 Maybe It's Time 들어보시죠.
Maybe it's time to let the old ways die. Maybe it's time to let the old ways die. Takes a lot to change a man. Hell, it takes a lot to try. Maybe it's time to let the old ways die. Nobody knows what ways for the dead. Nobody knows what ways for the dead. Some folks just believe in the things they've heard and the things they read. Nobody knows what ways for the dead. I'm glad I can't go back to where I came from. I'm glad those days are gone, gone for good. But if I could take spirits from my past and bring them here, you know I would, know I would. Nobody speaks to God these days. Nobody speaks to God these days. I'd like to think he's looking down and laughing out of ways. Nobody speaks to God these days. When I was a child, they tried to fool me. Said the worldly man was lost and that hell was real. Well, I've seen hell in Reno, and this world's one big old Catherine wheel spinning still. Maybe it's time to let the old ways die. Maybe it's time to let the old ways die. It takes a lot to change your plans, hell, a train to change your mind. Maybe it's time to let the old ways die. Oh, maybe it's time to let the old ways die. Maybe it's time to let the old ways die. Maybe it's time to let the old ways di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무더운 여름, 도시는 시골 지역보다 기온이 더 높습니다. 바로 시멘트와 아스팔트 때문인데요. 어두운 색의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태양열에 쉽게 달궈져 열을 많이 흡수하고 또 흡수한 열기를 다시 뿜어내면서 도시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미 서부의 대도시 LA에선 이 도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열을 차단하는 일명 차열성 포장을 시범적으로 깔기 시작했는데요. 일반 아스팔트와 비교해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이야기, LA 도로를 시원하게 만드는 차열 포장.
LA시 도로 서비스국 직원들에게 올여름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아스팔트 도로의 기온을 낮추는 임무인데요. LA시는 몇 년 전부터 뜨거운 태양열을 적게 흡수해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도로 포장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We just tested the temperature of the road surface here with the coating.
차열 포장을 한 도로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
Now let's compare with some black asphalt.
보시다시피 섭씨 4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도로 바로 옆 주택가의 아스팔트 주차장 온도를 한번 재어 보죠. 이곳의 온도는 섭씨 62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차열 포장을 한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의 온도 차이가 섭씨 10도 이상 나는 겁니다.
LA 도로 서비스국의 그레그 스파치 씨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LA시는 앞으로 10년 안에 1,500개 구역의 도로에 모두 차열 포장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This material is an asphalt-based emulsion. It's made of similar material to
차열 포장은 아스팔트를 기본으로 한 도로 포장재인데요. 아주 얇게 발리는 게 특징으로 일종의 페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1mm의 두께로 도로를 포장할 수 있어요. 이 특수 포장재는 LA시의 노면 상태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이걸 발랐다고 해서 거리가 더 미끄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조용한 주택가에 먼저 깔아본 겁니다.
LA시 당국이 이렇게 차열 포장을 시작한 이유는 지금 같은 추세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면 LA 같은 대도시의 경우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게 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LA시가 진행하는 차열 포장 시범 작업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We started the project in 2014 and at that time
우리는 2014년에 시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환경 단체들이 LA 도로에 차열 포장을 깔 것을 요구했죠. 하지만 당시 캘리포니아주에서 공공도로에 차열 포장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첫 시범 사업으로 15만 달러를 들여서 15개 행정지구에 한 블록, 즉 한 구역씩 포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30만 달러를 들여서 40개 도시구역에 차열 포장을 마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원해진 도로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도로에 차열 포장을 하고 난 이후 시 당국에서 설명서를 집집마다 나눠줬어요. 차열 포장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거였는데요.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차이가 진짜 느껴집니다. 다른 동네에서 운전하다 우리 동네로 들어오면 그렇게 덥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LA 차열 도로 포장은 아직 시범 단계에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타이어가 차열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LA 도로 서비스국은 차열 포장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이 더 확장해서 차가 다니는 도로는 물론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에도 차열 포장을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증기기관차.
낡은 철로 위를 하얀 증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증기기관차. 요즘은 디젤 기차나 전기로 움직이는 고속철도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증기기차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30년대 등장한 미국의 증기기관차는 175년간 미국 전역을 달리며 미국의 서부개척과 산업혁명을 이뤄냈죠. 이후 증기기관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증기기차를 타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의 롱크스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철로가 남아있습니다. 1832년에 개설된 스트레스버그 철로로 관광객들은 여기서 증기기차를 타고 7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20세기 초반의 증기기관차를 경험할 수 있는 기차 여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버그 역의 관리자인 스티브 베럴 씨는 나무로 만든 객실이 달린 증기기관차들이 현재 운행되고 있다며 45분간 추억의 시골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ack then, this was Strasbourg's connection to the outside world.
과거 스트레스버그의 철도는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연결 통로였죠. 이 철도는 대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철로까지 사람들과 짐을 운반하는 근거리 선로였어요.
스트레스버그 열차의 1등석엔 20세기 초반의 흔적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1등석 승객들은 이 오래된 증기기관차를 타는 데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과거의 기차는 미국의 일부분이었다며 증기기관차가 어떻게 운행됐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고 낡은 기차의 덜컹거림과 느린 속도를 경험해 보는 게 재미있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Oh, it's fun and I enjoy it because the scenery is so different.
기차를 타고 시골 풍경을 보면서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트라스버그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철도 박물관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차 관련 박물관인데요. 미 북동부 지역을 달렸던 철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We have around 100 pieces of full-size railroad equipment.
우리 박물관에는 100점이 넘는 철도 관련 장비가 원형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객차와 증기기관차, 화물차도 전시되어 있고요. 작은 소품들도 있습니다. 기관사가 입었던 제복이나 식당 칸에서 사용했던 식기도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해놨죠.
패트릭 모리슨 철도 박물관장은 증기기관차의 경우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증기를 이용한 압력 차이로 수많은 객실을 연결해 이동하는 증기기관차의 원리는 늘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증기기관차의 흔적은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긴 열차의 끝부분에 달려있던 승무원 칸은 오늘날 숙박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인근에 있는 레드 카부스 모텔은 승무원 칸 외부를 붉은색으로 칠하고 내부는 모텔방처럼 꾸며놨는데요.
They get to spend the night in a caboose. It's almost like sleeping in a museum.
호텔 주인인 타일러 프리케시는 투숙객들이 마치 박물관에서 자는 듯한 기분이 들 거라며 레드 카부스 모텔은 기차 승무원 칸으로 만든 미국에서 가장 큰 모텔이자 개인이 소장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 승무원 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흰 증기를 내뿜으며 전미대륙을 달렸던 미국의 증기기관차. 지금은 펜실베니아주의 단 7km 구간이지만 과거의 추억을 즐기려는 세대는 물론 어린아이들의 사랑까지 듬뿍 받으며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마이클 오엔런이 지역 안보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 어떤 의견 냈는지 들어보면서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Here's what he said.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as being a soft guy. But it's true he wants to avoid new wars.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Peacenik, peace는 평화, something nik 하면 뭐뭐 하는 혹은 어떤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beatnik 하면 1950년대 미국의 기성사회의 반발에 사회에서의 성공보다는 방랑 생활을 추구하던 비트 제너레이션, 비트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No good nik, no good 하면 좋지 않은, 즉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 No good Nick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peacenik 하면 평화주의자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It's not a bad thing.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For a president, 대통령이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평화주의자 면모를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은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비록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여기지 않겠지만 어떻게 as being a soft guy, 부드러운 성향의 사람으로서. But it is true.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He wants to avoid new wars. 그가 새로운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배운 표현에 집중하며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as being a soft guy. But it's true he wants to avoid new wars.
Example.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사망한 이스라엘 소설가 아모스 오즈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1967년과 1971년 전쟁으로 상처입은 그는, 오즈는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peacenik, 평화주의자였습니다.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Peacenik, 비슷한 표현으로는 peace lover, peacemonger, 그리고 pacify 하면 갈등을 진정시키다, 평화를 부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acifist 하면 peacenik과 같은 평화주의자라는 뜻이 됩니다. Peacenik, pacifist. 오늘은 peacenik, 평화주의자라는 표현 공부해보았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르헨티나여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노래하는 마돈나의 Don't Cry For Me Argentina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 won't be easy. You'll think it's strange when I try to explain how I feel that I still need your love after all that I've done. You won't believe me. All you will see is a girl you once knew, although she's dressed up to the nines at sixes and sevens with you. I had to let it happen. I had to change. Couldn't stay all my life down at heel, looking out of the window, staying out of the sun. So I chose freedom, running around, trying everything new, but nothing impressed me at all. I never expected. I kept my promise. Don't keep your distance. And as for fortune, and as for fame, I never invited them in, though it seemed to the world they were all the solutions they promised to be. The answer was here all the time. I love you and hope you love me. Don't cry for me, Argentina. Truth is, I never left you. Oh.
I kept my promise. Don't keep your distance. Have I said too much? There's nothing more I can think of to say to you.